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는 뱃속에서부터 위험과 불안을 겪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육신의 연약함과 상처를 경험하심으로 우리를 채울하신 그 위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역시 꼬임과 불편함을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십시오. 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행신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타인을 위한 불편이 가득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갑작스러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 고생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롯이 홀로 치유와 맞서야 하는 이들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십시오. 살갗을 에이는 추위도 힘겹지만 마음을 시리게 하는 냉랭함은 더욱 힘겹기만 합니다. 주님, 추위를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자신만을 향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변을 먼저 살피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온정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날이 추워질수록 더욱 온기를 뿜어내는 행신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태산과 같은 그런 장애물이 우리의 앞길을 막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상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태산을 넘어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께서 그 크고 놀라우고 무한하신 사랑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사랑으로 오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온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낮은 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사랑으로 사랑으로 오셨네. 주 사랑으로 사랑으로 오셨네. 온 만물에
온 만물의 주님 그 사랑 하나만을 가지고 평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만큼 차지할까요? 우리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주님께서는 온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시야말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임을 이 시간 우리 마음속으로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능력의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순위에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금은보화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는 다른 것을 내가 우선순위 두었지만 주님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지금 주님의 이름만이 아버지한테 준비한 나의 삶에 있어서 그 이름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면서 전해 나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준비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 우리가 주님을 접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의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지체들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할까요? 지체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금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바쁘고 많은 일들 가운데 멈춰서 보면 이 사실을 놓치고 있음을 봅니다. 언제나 본질은 핵심은 분명하고 간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늘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우리 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모남도 괜찮다 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나눠주시겠어요? 숙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아마 목사님이 하실 거라서 저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교회에서 계속해서 섬기고 있는 독거 어르신들 지금 봉사부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다 함께 연말 식사를 했습니다. 식당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어르신들께 저희 교회가 행신교회이고 교회가 어디 있는지 한 번도 알려드린 적이 없어서 어제는 식사 후에 교회에 와서 잠깐 교제도 나누고 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12월 8일에는 전교인 사무 처리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처리회가 있으니까 꼭 아무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저희 서로 날카로워지지 않게 맛있게 아침 식사 잘 챙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15일에는 소그룹 컨퍼런스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마 이거 자세한 내용은 한 번 더 정리해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날짜가 조금 잘못 기재가 됐는데 22일 날 유스에서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1일 바자회가 있는데요. 식사랑 간식을 준비해서 바자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준비를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더 비싼 돈을 내고 사드시면 되겠습니다. 넉넉히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섬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 되게 모범적이잖아요.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간에 아무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당당히 앞자리로 이렇게 나와서 앉으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25일 날은 저희 성탄 예배 있습니다. 이때 주의 만찬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또 사랑방 찬양대회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각 사랑방별로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에 한번 광고 드렸었는데 모두 잊지 않고 계시죠? 이때 또 뭘 준비하셔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저희 성도님들이 다 하나씩 준비해 오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많이 가지고 오시면 오실수록 아이들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이 늘어나니까 이날은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축하해주고 또 기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날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으니까 오후 11시에 저희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동정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질병과 삶의 고난,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과 또 수술을 마쳤거나 또 수술을 준비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되게 많이 수술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오후 2시에는 내년 사역계획이랑 사무처리의 준비를 위해서 운영위원회랑 사랑방장 모임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사 및 봉사자 지원 안내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사역지원서를 배부할 거니까 교육부 및 다른 봉사부에 관심 있으신 분들 기도하고 준비하셨다가 신청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연말 이삭줍기 구제 연보 안내입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구제하는 일에 저희가 힘썼고 연말이면 한 번씩 어려우신 이웃들과 또 선교사님들을 위한 구제 현금을 모았었는데요. 꼭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삭줍기의 의미를 잘 남겨주셨거든요. 밀과 보리 이삭을 전부 자르지 않고 남겨두어서 어려운 이웃들, 특별히 그때 당시에는 고아랑 가부들이 죽도록 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재정 소비를 조금 줄여서 구제하는 연보의 의미를 담아서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좀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숙제도 하셔야 되고 또 간간이 알게 모르게 받으시는 선물들 있으시잖아요. 기프티콘을 받기도 하고 다른 선물들 받기도 하는데 그 선물을, 선물의 값을 이렇게 킵해서 그거를 굳이 현금으로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더 없는 것 같고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25절 길지 않기 때문에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을 위한 기도와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은혜로 저희들 예배당으로 인도하시고 온 공동체가 함께 모여 특히 또 아이들까지 예배 함께 하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좋은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 교인이 함께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또 서로를 위해 도고하는 이 복된 문화들을 새롭게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교회 안팎에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 소외된 자들에게 넉넉히 나누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이 예물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듣는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을 밝히심으로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알고 듣고 청종함으로 주 앞에 순종케 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 아까 인사하셨으니까 네, 뭐라고 하시냐 하면 이제 숙제를 이번 주면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인사하세요.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어떤 기회입니까? 밥을 살 기회를 달라.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이 숙제를 내드리고 나니까 어떻게 이렇게 실천하신 분들이 계시냐면 일어나 예배드리고 일어나서 처음 보는 얼굴에게 밥 먹자고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저 둘이 조합이 뭐지? 왜 저렇게 밥을 먹을까? 제가 이제 궁금했어요. 교회에서 만나신다고 그래갖고 했더니 숙제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아 되게 좋은 이런 방법이다. 오늘 혹시 아직 밥을 살 기회를 얻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나가시면서 왠지 저 사람이다 하는 분이 계시면 마음에 담으셨다가 가셔서 말씀하시고 식사 나누시는 그런 교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이 좀 계셔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란 권사님 어머님께서 오셨어요. 김예련 권사님이신데 전남 장흥에서 오셨습니다. 장흥 중앙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오늘 이렇게 다니러 가시는 것 같은데 우리 김예련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죠? 아, 저기 계시네요. 예,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임세환 박세라 가족 있잖아요. 신혼부부인데 우리 세라의 그러니까 동생이죠. 동생 부부가 이렇게 왔습니다. 박세현, 동생이 박세현이고 남편분도 같이 오신 것 같은데 저쪽에 남편분이 아니라 박세현이 동생이죠. 그죠? 남자죠. 그리고 아내분이 같이 오신 것 같아요. 네, 죄송해요.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대전으로 파송했던 최성호 집사님, 이경화 집사님, 그리고 최지원 딸하고 부부 이렇게 같이 대위님까지 같이 넷이 왔습니다. 한 가족이 오셨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오셔서 중앙에 앉으셨는데 너무 반가운 얼굴이에요.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배 끝나고 군 보고마 선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함께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5절까지를 쭉 살펴보면서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오늘 한 번 더 본문을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어떤 인생이었다? 꼬여버린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행하신 이 첫 번째 발걸음이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큰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귀한 대접을 이렇게 받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푸근해지죠. 마음이 푸근해지고 좋아요. 이번에 저희 이제 둘째가, 슬기가 금요일 날 그 아데노이드 제거 수술을 했어요. 전신 마취를 하는 수술이라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애가 며칠 전부터 이제 무서워하는 거예요. 병원 가는 거를. 이제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바로 전날 이제 밤에 저희 동생, 제 동생하고 처가, 그러니까 재수가 같이 찾아왔습니다. 뭘 가져왔냐면 슬기가 구두를 좋아하거든요. 예쁜 구두를 사온 거예요. 그래서 슬기는 자고 있고 수술 당일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병원이 가기 싫어서 울기 시작했는데 엄마가 슬기야 우리 구두 신고 가야 돼. 무슨 구두요? 나와서 딱 보니까 현관에 구두가 탁 놓여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분이 좋아져서 구두를 신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술도 다 잘 받았고요. 기분 그냥 그 다음날까지 계속 좋았어요. 구두를 보면서 난 태어나서 이렇게 예쁜 구두는 처음 봐. 이 얘기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수술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거 보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고마웠어요. 애 마음을 부모도 잘 생각을 못했는데 깊이 헤아렸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요, 별것 아닌 한끝에서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나를 생각해줬구나. 우리 애를, 우리 사정을 알아줬구나. 나도 저 사람에게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안에 한 가지 마음이 좀 깊이 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게 이 행하신 일들이 참으로 감사하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구나. 고맙고 깊은 감사의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깊이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은 뭔가 빚진 마음, 갚아야 되는 마음, 채무자의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우리 마음 깊이 심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이미 한번 살펴봤던 본문 말씀을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좀 다른 각도로 볼 건데요. 말씀은 깊이 곱씹고 또 깊이 보면요, 또 새로운 보화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서 나옵니다. 성경 읽으실 때 깊이 보십시오.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한번 읽을 때보다 두번 읽을 때그 본문을 또 다른 상황에서 볼 때마다 다르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임마누엘이라는 표현,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좀더 깊은 의미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면 여기 번역된 대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는요, 이 구절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서 가져와요. 구약에 있는. 근데 저는 궁금해지는 거예요. 마태는 왜 이 구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족보와 이 탄생 기사를 마무리 짓는 단락에 넣어놨을까? 여러분, 지난주에 천사가 이미 요셉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했습니까? 예수, 구원자, 그죠? 구원자로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하나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또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와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칭을 하나 더 여기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마태가 이렇게 하는 이유, 메시지가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 마태가 우연히 구약성경을 읽다가 7장 14절에서 딱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야, 이거 예수님이구나. 그 확신이 들어서 별 고민 없이 여기다가 가져다가 쓴 것이 아닙니다.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신학과 그의 사상 전반을 이해하고 충분히 그것을 고려해서 이 예언을, 임마누엘 예언을 예수님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깊이 들어야 할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기 전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임마누엘 예언은요, 그냥 이 7장 14절 한 절이 아니라 이사야 예언 전체를 봐야 열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 뒤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여는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지금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얼마나 느끼고 경험하고 감각하십니까? 자,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았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꽤 있으시네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경건한 교회였나? 꽤 많으시네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런 거 얼마나 경험이 되십니까? 이거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무엇을 더 많이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더 많이 경험해요. 저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날보다 아닌 것 같은 날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한테 언제가 임마누엘입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언제가 임마누엘이에요? 통장에 갑자기 모르는 돈이 딱 들어왔을 때 어때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월급이 들어왔다가 샤닥샤닥 빠져나가는 그 3시간 어간? 그죠? 25일 날 월급 들어오면 어때요? 들어오면서 빠져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 전에 빠져나가기도 하고 열받죠. 그죠? 온전히 들어오지도 않아. 이럴 때 하나님 임재, 그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던 어떤 뭐 학교나 직장에 나 자신 또는 자녀가 최종 합격 통지 문자를 딱 확인했을 때 그때 임마누엘이잖아요. 또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던 어떤 생명, 뱃속에 다 잉태되었을 때, 이럴 때 임마누엘, 하나님 임재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별로 없는 경험들, 간헐적인 경험들, 그 외에는 우리의 삶은 대부분 퍽퍽하고 고단하고 지쳐요. 지금 벌써 지치셔서 찬양하시고 지치셔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고단해, 그죠?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는 이 지리멸렬한 삶을, 이 직장 생활을, 이 답도 없는 삶을 반복해야 되는 건가 모르겠고, 또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가 달라요. 어제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거울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사갔구나. 또 사갔구나. 또 속았구나. 그죠? 뭘 속아요? 이 화장품 좋다고 그랬는데, 속았구나. 이런 거 맨날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돈 없고 고단하고 노쇠해지면 사는 낙이 없어집니다. 무료하고 냉랭하고 답답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성경을 딱 들여다보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잘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늘 시작부터 약간의 충격을 여러분들께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주무시던 분들도 일어나셔서 따라하셔야 됩니다. 임마누엘은, 다시요. 임마누엘은 심판과 저주다. 목사님 뭔 얘기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징조인 동시에 심판과 저주의 선언입니다. 오늘 저와 이 문제를 함께 풀어 가시다 보면 여러분은 마태가 왜 임마누엘 예언을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는지 이유도 알게 되실 거고요. 또 더 중요한 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입니까?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입니까? 창세기보다 길어요. 66장입니다. 66장. 그런데 이사야서는 39장까지 하고 그 40장에서 66장까지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1부, 2부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 3구 27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사야서는 앞에 39장 뒤에 27개장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권수잖아요. 게다가 이사야는 성경이 다루는 거의 모든 신학과 사상을 다 다루어냅니다. 아주 깊고 방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뭐라고 부르냐?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부릅니다. 자, 특별히 이사야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분명한 예언을 너무 많이 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들을 특히 많이 담고 있어서 신약 성경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대학 다닐 때 합창단이었어요. 합창단을 4년 내내 했는데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 정기 연주회도 하고 여름과 겨울에는 합숙훈련 또는 순회공연 이런 걸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 노래를 많이 배웠어요. 노래 진짜 못하다가 지금은 들어줄만 하죠? 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이때 합창단 때 헨델의 메시아를 연주를 한 적이 있어요. 3학년 때인가? 근데 가사가 전부 이사야서입니다. 가사가. 이때 1부 예언과 탄생 파트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를 위해 나셨다. 들어보셨죠? 한아기 우리를 위해 한아기 우리를 위해 들어보셨나요? 교양 생활 안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나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뒤에 아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노래를 부르는 건지 그럼 아 하는 건지 그 노래가 시작부터 끝까지 아 이것만 해요. 이 헨델의 메시아의 예언과 탄생 이 구절 이게 뭡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니라 이렇게 가는 구절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아기가 누굽니까? 9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의 왕자 그의 나라에 마침내 군림하여 그 나라를 다시 굳게 세우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자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전부 어딜 가리키고 있냐면 메시아의 오심,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대부분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악하고 풍전등화 같았던 시기라는 거예요. 어둡던 시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가 6장에서 이게 소명을 받고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사야 앞에다가 한 사람을 두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에브리바디 나를 보내소서. 이 찬양이 그거잖아요. 이사야의 고백. 그러면서 그 뒤에 이사야가 그래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가 차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사야 지금 소명으로 부름받아서 가슴이 불타고 내가 가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이사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가도 못 들을 거야. 못 볼 거야. 전부 망할 거야. 근데 그게 언제까지냐? 그 밑에 보니까 성읍이 전부 황폐하고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밭이 황무지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전부 싸그리 멸망할 때까지 듣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잘 보십시오. 하나님 이사야를 부르실 이유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부르신 겁니까? 자, 그런데 뒤에 하나님께서 힌트가 되시는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이사야 6장 13절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10분의 1보다 더 많이 황폐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멸망하게 될 거야. 근데 뭐는 남는다는 겁니까? 뭐는 남는다는 거예요? 그루터기, 그루터기. 그러니까 이사야의 그 긴 예언들은 사실 전부 누가 듣는 것입니까? 그루터기. 누구한테 적용되는 것입니까? 그루터기요. 비슷한 말씀 하나 또 볼까요? 4장 2절 3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때 여러분 2절의 피난한 자는 남은 자를 뜻해요. 그리고 3절에도 시온에 남아있는 자, 머물러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냥 전쟁이 났는데 다 끌려갔는데 남아있는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멸망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루터기 역할을 할 남은 자들을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는 백성을 남겨주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배경 속에서 이 그루터기와 남은 자 사상 속에서 오늘 임마누엘의 징조가 나타나는 7장을 봐야지 마태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7장은요 여러분 이사야가 소명 딱 받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너 아하스 왕에게 가라. 남유다 왕.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으니까요. 그렇죠? 자, 근데 아하스가 악한 왕이에요. 20살의 왕이 됐는데 이 왕의 행적이 뭐냐면 바알의 신전을 모든 그 유다, 남유다 땅에다가 만들어요. 우상 숭배자.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요, 이방 풍습을 따라서 인신제사로 드립니다. 인신제사가 뭐냐면 자기 자녀를 무슨 예를 들면 전쟁에 나가거나 무슨 큰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준이를 잡아다가 태우는 거예요. 이거 되는 일입니까, 이거?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과거에 얘네 바이킹들이나 이런 전쟁 나갈 때 아들 잡아가다가 사람 인신제사 드리거든요. 이거를 한 거예요. 악행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를 징계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때 마음이 어때요? 더 완악해져서 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물,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 다 파괴하고 태우고 녹이고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리아, 아람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유다와 아하스를 혼쭐을 내시는데 결과가 뭐냐? 전쟁포로 20만 명. 전쟁에서 죽은 유다 사람, 남자만 12만 명.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다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해서 지금 남유다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아하스 왕이 어디에 붙는 줄 아세요? 어디에 붙을까요? 더 큰 나라 앗수르한테 가서 붙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개입을 하는 겁니다. 너 앗수르 의지하지 마라. 너 앗수르 의지하지 마. 유다를 지금 쳐들어오는 저 두 나라는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해. 너희가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이 7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아하스는 막무가내입니다. 이미 아하스 왕은 마음을 정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에게 주시는 징조가 무엇이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 뒤에 이 아들이 어떤 이 내용의 예언이 뭐냐면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이 아들 임마누엘이라고 부름받는 아들이 태어나서 자라날 텐데 그가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그러니까 애들이 태어나 갖고 옳고 그름을 좀 분별하는 나이가 되려면 몇 살 정도 돼야 됩니까? 한 3살? 한 3살, 4살이면 대충 분별하죠. 아무것도 분간 못하다가.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된 아주 빠른 시일 안에 네가 미워하는 자 저 두 나라가 전부 앗수르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앗수르가 공격을 해와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전부 멸망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그때도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징조를 보게 되면 아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 돌이켜야죠.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그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을 기대합니까? 누구한테 가요? 앗수르한테 간다고요, 앗수르. 결국 아하스는 임마누엘 예언을 듣고도 자기 마음대로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자기가 도움 요청한, 자기 애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한 앗수르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남유다가 앗수르의 속국이 돼버려요. 그리고 앗수르의 종교들을 그냥 다 받아들이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결과 아하스는 자기 조상들의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치욕을 겪습니다. 죽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누가 나옵니까?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임마누엘의 징조를 이어갈 왕 히스기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짧게 이사야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소름이 돋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절대 말을 듣지도 않을 아하스 왕에게 임마누엘 징조를 주실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왜 듣지도 않을 놈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아하스가 마음 정했다는 것도 아실 텐데 왜 굳이 이사야를 보내갖고 예언을 하게 하실까요? 왜 예언을 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돌이키지도 않을 거. 아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당시에 이 예언을 듣고 보는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 아까 전에 읽었었죠? 누굽니까? 구루터기, 남은 자들입니다. 유다 안에, 북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들 안에 밑둥까지 다 잘려버리고 다 황폐하게 됐을 때에도 남은 자를 두신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이 예언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 양면성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은 구원인 동시에 심판과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선포해요. 그러나 그것을 듣는 자 중에는 전혀 그 메시지를 받지 못하고 심판과 저주에 그냥 처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이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가 성취되는 도구로 쓰임받는 남은 자, 그루터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장부터 9장까지 전부 그 남은 자 사상을 가지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맞는 얘기인지 거기 보탬이 되는 내용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사야가 7장에서 아하스 왕에게 처음에 나아갈 때, 자, 너 아하스에게 가라. 그래서 아하스에게 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를 명령을 더 하십니다. 너 데려가. 누굴 데려가냐면 네 아들 스알야숩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갈 때 애를 데리고 가요. 근데 여러분, 스알야숩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남은 자가 돌아오다예요. 자, 보세요. 아이에게 어떤 징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예언, 이 예언 이후에는 8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아들을 하나 더 낳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뭐냐? 8장에 보니까 뭐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읽기도 어려운 이름, 마할살렐 하스바스.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할살렐 하스바스. 발음들이 좋으신데요? 이 마할살렐 하스바스, 이 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를 수 있기 전에, 그러니까 옹알이 하는 정도 됐을 때 아주 빠른 시일 안에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 그게 이름의 뜻이에요. 이름의 뜻. 당시에는 선지자나 왕들이 자녀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시대의 어떤 징조나 예표를 여기 이름에다 뒀어요. 애들 이름에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한 아이의 징조는 전부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아이들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이들. 스알야숲, 마할살렐 하스바스. 곧 심판과 저주의 때, 모두가 멸망할 때에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들을 둘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란 예언 안에 두시는데 마침내 이 임마누엘 예언이 어디 가서 성취가 되느냐? 이사야 9장 6절 아까 제가 불렀던 노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같이 합시다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는요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임마누엘 징조가 이루어지는 이 예언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선언하는 것입니까? 예수시다. 자 그러니까요 마태가 이 예수님 탄생기사를 열면서 이사야가 임마누엘 사상에 담아놓은 의미를 적절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져옵니까? 마태는 이사야서에 나타난 임마누엘 사상, 남은 자 사상을 갖고 와서 지금 예수께서 태어나셨는데 바로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될 이들이 누구다? 남은 자다. 예수 공동체가 바로 남은 자다. 이 임마누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회복하러 오신 왕이 아니야. 이 예수는 누구를 위한 왕이냐? 남은 자, 그루터기를 위한 왕이다. 여러분 그 남은 자, 그 그루터기가 결국 예수님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발전되어서 뭐가 되는 겁니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마태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언을 가지고 온 것에서부터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당시 유대인들은 그거를 이걸 읽으면 지금 마태가 이걸 왜 갖고 왔는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내용을 다 이렇게 문장 안에서 다 쫙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린 유대인이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풀어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을 하느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31장 3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되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이제 마음에 뭐가 기록이 됩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됩니다. 누가 오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은혜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께서 이제 이 언약을 완성하시는데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새 언약.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마음의 법도를 기록하시는 새 백성을 만든다. 그게 예수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주의 만찬을 함께 제자들하고 나눈 뒤에 25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주의 만찬을 하죠. 그리고 주의 만찬 오늘은 안 하고 이제 성탄절에 할 건데 주의 만찬을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서 주의 만찬 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먹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 피로 예수님 내게 몸을 주심으로 내가 이 피를 손에 잡아 마심으로 이제 우리 공동체는 뭐예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은 공동체다 이겁니다. 믿으십니까?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예언을 종합해 봅시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곧 남은 자들의 공동체를 이루실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만찬 때마다 이걸 기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새 언약의 공동체다. 이제 우린 예수의 남은 자들의 공동체다라는 정체성을 되새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됐고 그것은 남은 자의 공동체, 곧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의 공동체를 채로 만들어내고 있음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안에서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언약을 맺은 남은 자들에게 함께하겠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통해서 내 백성을 창조하고 그 남은 자들과 함께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지금 이 시절이 예수님 당시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 어때요? 예수님 당시는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진정성 있게 믿었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400년 동안 어때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이후에는 아예 계시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는 와중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공동체가 새롭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시대 참으로 예수 믿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절이 예수 믿기가 쉬운 시대 같으세요? 어려운 시대 같으세요? 어려운 시대. 그럼 여러분 왜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려면 손전등 가지고 성경책 들고 이불 뒤집어 쓰고 하셔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려워요. 왜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까? 종교의 자유도 보장돼 있어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기 왜 어렵습니까? 이사야가 말한 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시절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신자들의 영성이 오늘날 갈수록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기보다,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는 붙잡을 수 있는 게 없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아수르 왕의 강력한 군사력이 우리 눈에는 계산이 더 빨리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스 왕을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고 임마누엘을 외치면서도 정작 우리는 예수의 공동체, 새 언약과 남은 자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좀 더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당시를 보십시오. 왕, 나라 전부 개판이에요. 이제 곧 아수르에게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도 멸망할 위기고요. 남유다도 히스기야 왕 때 반짝하다가요. 그 뒤에 므낫세 왕 때는 어떠냐. 이거 더 악한 놈이 와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듣기 싫으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반으로 잘라서 죽여요. 므낫세가요. 아주 악한 왕입니다. 여러분, 이 시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요? 어디에서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전부 우상을 섬겨요. 나라 구석구석에 나무가 좀 풀이 붙어있다 하면 다 밑에 산당이 지어져 있어요. 온통 바알과 아세라와 여러 이방신들이 즐비했던 시절입니다. 어디가 임마누엘입니까? 툭하면 전쟁이 나서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는 그 시절에 어디가 임마누엘이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우리가 이 시절에 예수 믿을 때에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속적인 방식으로 형통하게 하셔야 한다고 외치는 것입니까? 무슨 근거입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바라는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아하스 왕처럼 이미 마음 다 정해놓고 하나님, 저 하나님은 필요 없고요. 아수르 왕의 그 지원이, 군사적 지원이 좀 잘 되게 해주시죠 하는 것이 임마누엘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 자체로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고민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사건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성가시게 하는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우리 인생을 세울 토대와 반석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을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영성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복음의 야성이 있습니까? 일주일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일주일 가운데, 하루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하루의 시간 중에 얼마나 하나님 생각을 합니까? 얼마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십니까? 여러분, 때를 따라 대가 없는 이웃사랑을 실천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치십니까? 여러분, 신실한 개인, 신실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 새 언약의 백성, 곧 남은 자로 부름받은 이 삶을 두고 얼마나 진정성 있게,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예수를 따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무서워요. 과연 우리가, 우리 이 교회 예배당을 채우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맞는지.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멸망해 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아하스와 같은 처지에 있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아닌지. 오늘날 이 예배당을 채우고 한국교회 지금 모든 교회들이 예배하고 있을 텐데 이 예배당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소속과 정체성과 진위, 그것은 임마누엘이라는 징조 앞에서 심판인가 아니면 구원인가, 이것이 저는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마태가요, 그 어떤 복음서보다 무엇을 강조하느냐, 예수님의 강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선포와 가르침을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많이 강조해요. 이제 앞으로 저와 마태복음 살펴보시다 보면 마태는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보다도 예수님의 강화를 강조합니다. 이 모든 행적들은 예수님 강화 뒤에 따라와요. 가르침이 먼저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남은 자, 그루터기들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공동체라는 건요,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그 임마누엘의 공동체, 남은 자의 공동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시대와 이 시대가 주장하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주장하는 철학과 주장과 가치관하고 전혀 다른 윤리와 전혀 다른 가치와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란 얘기예요. 곧 저와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짜 예수 공동체가 되려면 그 안에 요구되는 새로운 삶의 가치관,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는 천국 시민의 윤리, 예수님만을 따라가고자 하는 제자도의 삶이라는 것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저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고통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 고난, 내 형편, 이걸 가지고 임마누엘을 쓰는데 과연 나는 예수 공동체, 남은 자, 새 언약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람이 맞나? 남은 자가 맞나? 난 예수님의 가르침에 속한 자가 맞나? 우리는 놀랍게도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뭘 가르쳤는지도 전혀 모르는데도 예수 믿는다고 나는 말했으니 천국 갑니다를 외치면서 안심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들이 원하는 것들, 그들이 말하는 트렌드를 그냥 쫓으면서 똑같이 살아갑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마지막 날이 돼보면 발이 뜨거울 사람들이 정말로 많겠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고민이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가슴을 치게 만드는 고민이라는 것이 물론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요. 내 삶 노후가 평안한 것도 중요하고요.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내 자녀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넘어서는 고민이요. 그것을 넘어서는 절규요. 나는 정말 이 시대에 남은 자, 예수를 따르는 자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감수하고 무엇을 비용 예산하고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우리의 고민이 바로 이 고민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제는 우리 행신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모여서요, 세상살이 신세 한탄하고 그거 서로 위로한다고 해서 답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 답 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환경이 이러하고 내 처지가 이러한데 그럼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고민이요. 결과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든 간에 나는 도대체 어떤 가르침에 내 인생을 걸 것인가? 이 고민이요. 여러분 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나이가 한 살, 두 살 먹어가면요. 눈 감을 때 두려운 겁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정신과 가치관으로 우리 가정을 경영하고 있는가? 재정을 사용하는가? 내 자녀들을 양육하는가? 그 고민이요. 저는 이것이 우리 행신 공동체의 고민이고 몸부림이고 기도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행신 공동체가 남은 자의 공동체, 그래서 예수의 정신과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는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 함께 마음을 나눠야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혼자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내일 아침에부터 나는 이제 성경 펼쳐놓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뜻과 음성 가운데 하루를 경영하고 때마다 기도를 하고 됩니까? 하루 하고 나면 어때요? 하루 하고 나면 그걸 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잊어먹어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판판이 깨져요. 우리 감정과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느냐? 누가 필요하냐? 같이 남은 자 된 이들이 필요한 거예요. 곧 내가 예수의 보혈로 새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남은 자다라는 확고한 정체성과 그 자부심을 느끼는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같이 예수를 믿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 자체에 서로가 큰 자극과 힘과 용기와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느냐?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 팀 켈러 목사님이 소천하셨죠? 작년에. 팀 켈러 목사님이 뉴욕에 이 세상의 최첨단 문화와 모든 가치와 철학의 최첨단 뉴욕입니다. 세상을 선도하는 도시에 맞죠? 거기에 리디머 교회를 세웠어요. 아주 보수적인 가치, 복음적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면서 그 젊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바꾸기를 시도했느냐? 문화. 문화요. 우리 안에는 이제 문화가 필요한 거예요. 개인의 몸부림, 저 사람 잘한다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화. 저희 사역자들이요, 지금 말씀을 나눔하고 삶을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 그전에는 목사님, 여러분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지 서로 뭐 깊이 성경을 읽고 그걸 나누고 그런 거 안 합니다, 별로. 보세요, 지금까지 그런 사역자들 보셨나? 그거 안 해요. 근데 그 문화를 만들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 보려고요. 안간힘을 쓰는 그 생생한 스토리,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 진짜 신앙 고백 있잖아요. 찐, 절규, 눈물 어린 기도, 이걸 서로 나누게 돼요. 결국에는 깨지는 거, 부딪히는 거, 결국 집안이야기, 그죠? 뭐 싸운 거, 뭐 이 부분에서 걸린 거 다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나누고 격려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요, 우리가 이전에는 내 안에서는 도저히 생성시킬 수 없었던 어떤 새로운 힘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저앉았던 마음이 다시 해볼 마음으로 회복이 돼요. 말씀으로 승부를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깁니다. 그러면서 점차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영역으로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신기하게도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게 돼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그때 임마누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시다. 믿음의 동역자가 됩시다. 다시요. 믿음의 동역자가 됩시다. 여러분, 부부끼리 믿음의 동역자가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부끼리 왜 그런 얘기를 해? 말씀 묵상하고 나누고 그런 거 안 해요. 안 합니다. 30년 살아도 안 합니다. 장로님들 어떠세요?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장로님들 정도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여보 이제 가정예배 시작하십시다. 딱 하고 장로님이 말씀을 딱 읽고 딱 묵상한 다음에 저는 이것을 은혜 받았고 당신은 어떻소 권사 딱 하면 쫙 나누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우리 중보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또 지금 오늘 수술 받는 누굴 위해서 뭐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안 그럽니다. 목사 가정, 장로 가정, 권사 가정 똑같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도해보자는 거예요. 문화요, 문화. 아, 목사님 지금 가정예배 하려고 하는구나? 성경 묵상하는 거 속으로 나눔하려고 저런 설교? 아니요. 지금 제가 교회 뭘 하려고 행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방을 하면요. 모든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살기가 너무 힘들대요, 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제가 가진 주머니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나누고 그 안에서 다시 은혜를 길어 올리고 그걸 나누고 다시 힘을 내서 살아볼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진짜 성령의 탄식하심으로 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합심하고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면서 서로 힘을 북돋고 여러분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남은 자라잖아요. 남은 자. 이 시대에. 무슨 말입니까? 들떨어진 자들이란 얘기잖아요. 세상에서 소외되고 세상에서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지는 사람들이라잖아요. 남은 자. 세상의 주류와 트렌드가 아니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한테 닥쳐올 고난이나 우리 삶에 올 것들이 예상이 안 되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핑크빛 탄탄대로인 줄 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끼리 같이 힘을 내야죠. 마음을 모으고 함께 싸울 채비를 하고 서로의 옷매무새를 만져주고 야 너 단추 똑바로 다 잘못 꼈어 다시 야 한 겹 더 입어야 돼 밖에 추워 서로의 삶을 독려하는 말씀으로 기도로 독려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이 문화가 교회 안에 자리 잡혀야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요. 아이들 많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이들? 애들이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애들이 여섯 명 있어요, 뱃속에. 지금. 누구지? 큰일 났다. 저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섯 명이 뱃속에 있어요. 일곱 명일 수도 있죠. 어제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태어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 신혼부부들 보니까 뭐 되게 잘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들 고만고만해요.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딱 결혼을 하면 어때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일단 결혼 전부터 한번 봅시다. 결혼 전부터 진입장벽 너무 높아요. 사람을 전부 물어봐요. 기본적으로 키, 외모, 직업, 그 다음에 부모님 경제사정, 결혼한 이후에 얼만큼 부양해야 되는가. 이걸 데이터로 쫙 평가해요. 점수 별점으로 따따따따 매겨갖고 뭐 하는 겁니까? 손해보는 결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강력한 어떤 이러한 인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어요. 세상에요. 또 이 진입장벽 뚫고 결혼했습니다. 용케. 그래도 어떻습니까? 애 낳으면 인생 망한다. 나도 하나만 낳자. 이런 문화가 팽배합니다. 세상에는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에 아이들 많이 낳잖아요. 그러면 신혼부부들이 믿음이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생각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별로 겁을 안 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세상하고 좀 다른 문화의 결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세상의 트렌드나 결하고 좀 다른 결이 우리 교회에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마음 모으면 혼자는 절대 못하는 것도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다 같이 이 문화들을 회복해 나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뭐 아이 낳는 문화는 이제 됐으니까 서로 잘 키우면 되고 자녀들이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키울 건지 얘네들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교회가 온 교회가 마음 모아서 예수 공동체로 남은 자들의 공동체로 얘네들을 키워낼 것인지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주일학교 간사, 전도사, 교사들한테 맡겨놓으면 됩니까?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온 교회가 고민해야겠죠? 또 그러면 그렇게 키워나가는 가운데 필요한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자본주의 만몬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내용, 삶에 대한 내용들을 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문화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말씀 마치면서 우리 교회가 다 같이 회복했으면 좋겠는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는 공동체. 목사님, 기도하는데요, 다들? 아니, 하죠. 하는데, 더 세게 기도하는 공동체. 지금 사단이 아주 그걸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잘 보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안 하는데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정말 기도를 안 하는데 이웃을 도와요. 정말 기도 안 하는데 상식적이고 투명하고 좋은 교회 운영을 하는 공동체가 유지되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기도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세상 NGO도 정신 똑바로 차리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 지금 우리가 구현한 좋은 교회의 모습 그 이상 그걸 넘어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은요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문화들이 나와야 됩니다. 기도해야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생명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가진 수준에서 누굴 돕고 무슨 일을 하고 뭐 구제를 하고 이런 건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건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면요 능력의 공동체가 돼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말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셨으니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시대를 책임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거룩한 그루터기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죽어있는 세상 영혼들 살려내며 예수의 보혈로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공동체 일원들이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있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없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기도할 때 우리가 들은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씀들이 우리 삶을 실제로 지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느낌적인 느낌 그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말씀으로 지탱하고 내 삶에 아주 깊고 나와 하나님만 아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느낌적인 느낌 아시잖아요. 그것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다시 기도함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감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징조가 심판과 저주의 문맥 가운데 주어졌음을 오늘 새롭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를 통해서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에 드러난 남은 자 공동체가 이제 뭐라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 곧 교회로 세워졌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이사야, 예레미야 시절처럼 오늘 조금 다른 의미로 영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죠. 이 시절이 우리 행신 공동체가 이 시대 속에서 남은 자들의 공동체로서 문화를 만들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예수님 가르침으로 그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문화를 만들고 주일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삶과 일상, 일주일의 그 삶의 시간들도 같이 세워가는 남은 자의 DNA를 지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의 이름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임마누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
고백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존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우리의 지식의 알미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된 알미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기를 원합니다.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사람 손을 잡고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온 가족 예배잖아요. 온 가족 예배라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사나 부모님들 계시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서 부모님 또는 교사분들 또는 마음이 또 부어지는 분들을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아이들이요 수련회 때 선생님들이 간사님이 자기들 안고 기도해 주시면서 그때 울면서 하나님 만났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와서 아이들을 좀 안아주세요. 부모님들도 이제 다 애들 크면 잘 안 안아주시잖아요. 나오셔서 여기 애들 있는데 부모님 안 나오면 서운해집니다. 아시죠? 애들 시험 들어요. 빨리 다 나오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나오세요. 부모님들 우리 좀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보면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이요, 어른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애들이 되게 힘듭니다. 요즘 세상은요 진짜 살기 힘들어요. 왠지 아십니까? 교회 밖을 딱 나가고 집 밖을 딱 나가면 다 무조건 경쟁이에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이들이요, 인간성 뭐 형제애 이런 거 다 말살이에요. 경쟁이거든요. 다 학원에 무조건 줄 세워놓습니다. 애들요, 이 아이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 이 아이들이요 부모들을 통해서 이 일상의 삶이 따뜻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아이들이 이 힘겨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남은 자의 공동체고 나는 새 언약의 공동체라는 자부심과 그 용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자리에서 손을 뻗으셔도 좋고요, 우리 이 아이들 위해서 중고등부 청소년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시오 주님 아버지 아이들 주님 아버지 아이들 안에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새겨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이라여 주옵소서. 선생님을 통하여 하나님이라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생성된 힘과 능력이 아버지 예수 이름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습을 나의 아이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받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특별히 우리 40대 50대 직장에서 너무 힘든 게 일하는 우리 아빠들 또는 엄마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들이 세상에서 그 제일 앞에서 가장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하나님 40대 50대 아버지 하나님 직장 다니는 모든 성도들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람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 나아가 사람을 내게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는 많은 것들 아버지 그들이 경험하는 가치관과 철학은 너무나도 암울하고 어둡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서로를 위해 도구할 때에 새 힘을 얻는 아버지는 아빠들 엄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들에게 아버지는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 주옵소서. 이들이 함께 서로가 힘을 내도록 주여 아버지 서로 서로를 엮어주셨사오니 주님 남은 자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아버지 운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또 기도합니다. 우리 시니어들 그리고 남녀 그다음에 이어 전도회 이분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어른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귀한 역할들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가정과 그 모든 영역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신 어른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에게 기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청종하며 우리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전수하는 복된 그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니어 일남 일녀 분들을 위해서 시간 함께 부르시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여태까지 아버지 하나님 20년 30년 하나님 앞에 순종한 주의 교회를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온 그들의 인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주님 우리 집사님들 아버지 저들의 신앙 우리가 본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아버지 하나님 나누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일들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아버지 교회 안에 풍성하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뱃속에 있는 아기들 그리고 어린 아기들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들까지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3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아이들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로 울타리를 만들어주어서 이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 하나님 정말 남은 자 새 언약의 공동체로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아이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복주옵소서. 이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기 위한 재정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아이들 위해서 그리고 이 아이들 부모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이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된 아이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부모님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믿음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각박한 삶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 주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 힘 부어 주옵소서. 새 힘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엄마들 소성케 되길 원합니다. 새 힘 얻기 원합니다. 육아에 지치고 고단한 몸을 일으켜 주옵소서. 아픈 곳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 어린아이들의 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른들이 주여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라나 아버지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 가운데 이 복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복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한 번 더 할까요? 예수의 이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오늘 전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이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그 말씀과 은혜와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동역자로 든든히 서서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 주며 신앙 안에서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악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이 교회를 잘 지켜내며 이 교회 안에 아버지 부어주신 생명들, 어린아이들, 주님 이들 안에 이 신앙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온 교회 가운데 간절한 부르짖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감화 감동, 교통과 위로하심의 역사가 주님 어둡고 암울한 시절에 우리가 예수의 공동체, 남은 자의 공동체, 임마누엘 공동체로 부름받았음을 다시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그 언약 백성으로 살아내기로 주님 뜻과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다시 결심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우리 행신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